사도행전 7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두 번째 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우리는 유대인 신자들의 성령 안의 침례를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의 경륜적인 충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네 구절들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본질의 영과 경륜의 영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맹렬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 안에서 부활 생명의 영은 본질적으로 제자들의 영적인 존재와 생활을 위해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진 호흡으로 비유됩니다. 주님의 승천 안에서 제자들 위에 부어진 승천 능력의 영은 여기에서 경륜적으로 제자들의 사역과 움직임을 위한 바람으로 상징됩니다. 부활 생명의 본질적인 영은 믿는 이들로 그리스도를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승천 능력의 경륜적인 영은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위임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의 호흡과 사도행전 2장의 바람이 부는 것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의 숨을 내쉼은 본질적으로 제자들의 영적 존재와 영적 생활을 위해 생명주는 영을 제자들 안에 넣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바람이 분 것은 이미 속에 본질의 영을 받아들인 믿는 이들 위해 경륜적인 능력의 영을 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능력의 영이 부어진 것은 믿는 이들의 영적인 존재나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능력의 영의 부어짐은 믿는 이들의 사역과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본질적인 면은 생활을 위한 것이고 경륜적인 면은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의 이 두 가지 면을 구분 짓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이는 그럴 때 비로소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존경받고 있던 어떤 사역자가 요한복음 20장에서의 숨을 내쉼은 사실이 아니고 단지 사도행전 2장에서 있게 될 사실을 가리키는 하나의 연기에 불과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해에 따르면 요한복음 20장에서의 연기 후에 제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50일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의 견해로는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전 2장은 둘 다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연기를 묘사하고 후자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념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요한복음 20장에서의 숨을 내쉼과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바람이 부는 것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숨을 내쉼은 생명을 위한 것이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은 우리가 마시기 위한 물로 비유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경륜의 영은 우리가 입는 옷으로 비유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물은 내적으로 생명을 위한 것이요 옷은 외적으로 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생명을 위한 본질의 영과 외적으로 능력을 위한 경륜의 영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경찰관을 예로 들어봅시다. 경찰관은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제복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은 제복을 입는다고 해서 해소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은 임무를 수행하러 갈 때, 즉 경찰관으로서 일을 하려고 준비할 때 제복을 입습니다. 가령 어떤 경찰관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마신 다음에 제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일하러 갔다 합시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그가 거리에서 명령을 내릴 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갈증을 해소하려고 아무리 많이 마셨을지라도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 일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만일 그가 제복을 입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중할 것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마시는 것과 옷 입는 것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마시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옷 입는 것은 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해 전에 그 사역자가 그랬듯이 요한복음 20장에서의 숨을 내쉼은 연기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바람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합당한 지식이 결핍된 데서 비롯되며 혼돈으로 이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합당한 지식에는 성경 연구뿐 아니라 합당한 체험이 병행된 하늘에 속한 비춤도 요구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가 생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장에서 주님이 숨을 내신 것은 확실히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그들 안으로 숨을 내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취된 하나의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생명주는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신 사실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의 신성한 호흡은 성령이며 그 성령은 그분의 구속된 백성들에게 도달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입니다. 특별히 이 도달하심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주는 영이 되심. 신약은 삼일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셨음을 계시해 줍니다. 삼일 하나님께서는 육신 안에서 나타나셨었습니다. 이것은 성육신 되셨던 분이 단지 아들만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삼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땅 위에서 사시고 사역하셨으며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정복하고 복종시키셨으며 부활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되어 땅 위에서 사시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부활로 죽음에서 나오신 삼일 하나님이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후반부는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의 육신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는데 이 영은 성육신된 그리스도의 변형이십니다. 우리는 성육신된 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육신된 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사람이 되신 삼일 하나님이셨는데 이 마지막 아담이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날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은 누구입니까? 이 영은 구속된 백성들에게 도달하시는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3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이상과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도달하시는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으로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다는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종교회의들이나 신조들이나 전통적인 신학이론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의할 뿐입니다. 말씀은 3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으며 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께서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도달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에 생명주는 영이신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지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음. 50일 후 오순절 날에 한층 더 전진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능력과 권위와 제복이 되기 위해 경륜적으로 그분 자신을 그 영으로 제자들 위에 부으셨습니다.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차가 힘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여전히 경찰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의 제복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경륜의 영을 그들의 하늘에 속한 제복으로 옷 입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주님은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날에 능력으로 옷 입혀졌을 때 베드로는 일어서서 권위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은 정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하늘에 속한 제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권위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에 관한 부정확한 가르침은 어느 것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 영의 호흡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영의 바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바람은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호흡은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주며 바람은 외적인 권위를 줍니다. 호흡과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장비됩니다. 하나의 성취된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하나의 성취된 사실이듯이 생명의 영의 호흡과 능력의 영의 바람 역시 하나의 성취된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해주는 바를 믿고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전해주는 바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실들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들이란 주께서 생명의 영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불어넣으셨다는 것과 능력의 영을 그들에게 바람으로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영의 본질적이고 경륜적인 측면들에 관해서 들을 때 나는 생명의 영이 내 안으로 불어넣어졌음을 느끼지 못한다. 또 능력의 영이 내 위에 있음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만일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지 않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어떤 느낌이 없으면서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생명의 영으로 당신을 포함한 제자들 속으로 불어넣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당신은 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능력의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숨을 내심과 바람 부심의 사실을 믿읍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명의 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바람을 인해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찬양함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부어진 영의 외적 충일. 사도행전 2장 2절은 바람이 120명이 앉아있던 집을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득 채웠다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플레루로서 바람이 집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이 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불같은 혀들이 갈라져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일함을 받았고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 말합니다. 4절에서 충일함을 받았고 란 말의 헬라어 단어는 플레토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밖으로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용법에 따르면 플레루는 2절에서 집 안에 안으로 충만된 바람처럼 그릇 안을 채운다는 의미이고 플레토는 이 구절에서 그 영이 제자들을 밖으로 채우는 것처럼 사람들을 외적으로 충일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해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영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위해 외적으로, 경륜적으로 그 영의 충일함을 받았습니다. 내적으로 충만케 하는 그 영, 곧 본질의 영은 제자들 안에 있는 한편 외적으로 충일케 하는 그 영, 곧 경륜의 영은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성령의 양면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서 같은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와 생활을 위해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나셨고 그분의 사역과 움직이심을 위하여는 경륜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본질의 영은 그분 속에 있었고 경륜의 영은 그분 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믿는 이들의 성령 안에 침례. 부어진 그 영으로 인한 외적 충일은 승천하신 머리께서 그분의 몸을 그 영 안으로 침례주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유대인 신자들은 그분의 몸의 첫째 부분으로서 침례받았고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신자들은 그분의 몸의 둘째 부분으로서 같은 방법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 그분은 그분의 몸 전체를 그분 자신의 적용이자 실제화인 그 영 안으로 영 단번에 침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몸을 그 영 안으로 침례해 주신 것은 바로 그분의 몸을 그분 자신 안으로 침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1장 5절에서 약속했던 성령 안에 침례의 성취입니다. 나는 당신이 성령의 부어짐에 관한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연구할 것을 권합니다. 2장 1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경륜적으로 성령이 제자들 위에 부어진 것을 봅니다. 그것은 유대인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침례받는 단계였습니다.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 신자들을 성령 안에서 침례해 주셨습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 전체를 성령 안에서 영 단번에 침례해 주셨던 것입니다.